나훔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고작 알수 있는 정보는 고향이 엘고스라는 사실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지요. 문제는 엘고스라는 곳이 어디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름이 딱두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번 나옵니다. 구약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전부이고, 신약은 누가복음 3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나훔이란 이름 자체가 딱두번 나옵니다. 그 정도의 정보가 전부입니다. 이런 문학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신탁이라고 하지요.
나오지요?
요즘 우리 세대는 오라클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딱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매년 포브스지에서 분야별로 회사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대개 이 매출과 순이익, 자산, 시총 이렇게 네 가지 종합해서 매깁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업계 4위에 올라 있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욱 친숙합니다. 저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오라클의 뜻은요, 이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본문 1장 1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마사입니다. 우리말로는 경고라고 번역을 해뒀습니다. 이런 번역을 갖다가 의역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첨가된 것이지요. 사실 직역하면 나훔서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신탁,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이 니느웨에 관한 오라클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마사라는 단어가 꼭 오라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단어 하나에 꼭뭐 여러 뜻만 있는 것 하나만 있는 것 아니라 막 여러 뜻 있잖아요. 거의 모든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이 마사라는 단어에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번 뜻이 보면 이 M이 마스툴린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성형, 이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프렌치나 저문 같은 데 보면 있거든요. 이 남성형이고 부정동사로 사용될 verbal infinitive 형태로 사용되었을 때 운반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운반하다. 2번 뜻 보면은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되면은 짐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해놨죠. 3번 뜻 보면은 마샤 네페쉬라는 단어, 네페쉬 하면은 소울입니다. 영혼. 영혼과 마사가 같이 사용되면은 lift itself up 하니까 북돋는 거죠. 고양시켜주는 거. 우리를 북돋는 거, 고양시켜주는 거.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즘 사전은 참잘돼 있어요. 이렇게 관련된 성구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안 써도 4번으로 내려가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나훔 1장 1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훔 1장 1절이 사용된 건 4번 뜻인데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로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 바벨 하면은 바벨론에 대한 오라클이다. 이것처럼 오늘은 마사 니느웨 되면은 니느웨에 대한 오라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훔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했지요.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에는 나훔을 선지자로 부르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나훔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이런 신탁 역할을 맡았던 자가 선지자가 아닐 경우가 드물지 않았겠냐 하는 추측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 선지자 사역은 신탁 이상의 것이었거든요. 선지자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의 은사와 특성을 십분 발휘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선지자들 있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이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엘 개인의 성격과 장단점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됐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성격이나 특징들 모두 볼수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 사람 사용하실 때 그렇게 쓰세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책마다 기록한 사람의 성품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해서 이게 탈탈탈탈 이렇게 진공 상태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성격들, 그 문체의 특성들, 글쓰기의 특성들, 그 사람 어투의 특성들이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쓰시되 그 사람의 개인의 그 특성과 개성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문체와 내용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과 같을 리가 없지요. 그 둘과 사람이 성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과 특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복음서 네 개나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어떻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도 다 다른 말로 기록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조금 단순한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일관성이 없다. 마태가 하는 말 다 다르고 누가가 하는 말이 다 다르고 요한은 뭐 다른 정도가 아니죠. 차원이 틀린 정도인데 그럼 결국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싹 다 서로 다른 이 소설로 이렇게 구성한 거 아니냐,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뜯어고치는 것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같은 뱃속에서 난 아들인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 첫째는 높은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만큼 무모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둘째는 이 계단도 조금만 높으면 무서워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말도 많고 이 싹싹하고 사교적인 반면에 둘째는 매사에 말이 없고 수줍은 성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 타고난 성향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싹싹하고 사교적이어서 좋고 또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신중하고 또 수줍어하는 그 조심성이 참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성향을 또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도와주는 것이죠. 그걸 반대로 억누르려고 하면은 아이가 엇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 같은 조직입니다. 막 신병이 들어왔는데 야 너는 목소리가 왜 그래 작냐 하면은 막 아, 저는 막 타고난 성격이 나긋나긋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는 순간 군생활이 꼬입니다. 나긋나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목소리 크게 해야 되고 박력 있게 해야 되고 소심한 사람도 억지적인 척을 해야 되고 조용히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성격도 고참이 시키면 이 뭐 대대장기자랑 같은데 여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예시나 됩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처음 군대 가니까 정신교육 할 때 늘 그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보는 그 나오는 그 간부들마다 그런 말 하더라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무슨 할 말이 저거 하나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지요. 피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타고난 성향을 다 억눌러버리고 무시하는데 그 어떻게 그 조직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군대를 조직하듯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 타고난 성품 성격들을 억누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 자녀를 둔 부모와 같습니다. 첫째는 첫째 성격대로 그 타고난 성품이 참 좋고 둘째는 둘째대로 또 막내는 막내대로 그 타고난 성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운동 잘하면 운동장에 늘 데려다 주시고 노래 잘하면 음악학원에 보내주시고 또 소심하고 신중한 성격이면 굳이 체근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신이 타고난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 사람은 그 성격 그대로 또 급하고 직설적이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인 성격은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죠. 방식과 특징이 저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오라클 같은 이 문학은 다릅니다. 이 선지자의 특성이 사실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선지자가 가진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참 그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는 역할이라서 그러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스피커를 통해 소리 들을 때 그 소리 자체에 집중합니다.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에 마음을 쏟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죠.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은 이 스피커 자체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PB 스피커랑 이 JBL 스피커의 차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특징들을 막 언급하게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분하지도 못할 뿐더러 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이크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지 우리 앰프 시스템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게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예. 대부분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움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요. 하박국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사실 그 뭐 알려고 한다 해봐야 별로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들은 일종의 스피커입니다. 신탁, 오라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에게 뜻을 전달할 방편이 없잖아요. 그러니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마태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오라클, 이 신탁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일들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당대에 속했던 사회적인 위치, 배경 등을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 나움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 일단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몰라도 된다 하는데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네요. 다들 모범생이셨나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건 몰라도 된다 하면 막 그만큼 좋을 때가 없더라고요. 알아야 된다보다 몰라도 된다가 더 좋더라고요. 막 교과서에다가 X자 치놓고 막 몰라도 됨, 시험에 안 나옴 막 적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공부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이름조차 몰라도 상관없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뭘 읽었나 싶어요. 뭐 한글 글자만 소리 나는 대로 읽었지 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먼저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의 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선지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폭로하고 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 죄가 하늘에 상달했으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일종의 이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훔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완전히 이 이방 도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신학자들은 나훔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자기 민족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민족한테 쓴소리는 하지 않고 이웃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나훔서의 메시지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도시 니느웨가 그 BC 612년에 몰락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완전히 멸망해요. 이 바벨론과 메대, 스구디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최소 이 10년 전에서 많게는 이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언은 항상 역사가 됩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죠? 역사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예언이 맞는 예언이라면 이는 곧 역사가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언이 만약에 역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인 셈이죠. 그러므로 예언과 역사의 내용은 일치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시간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면 예언이고 과거에 관한 것이면 역사라 부릅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들은 그 예언의 내용을 믿었고 그 예언은 곧 역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르지 않았지요. 500년 뒤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일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시간대가 다릅니다. 우리한테는 과거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미래였습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여전히 막강하고 부유한 도시 니느웨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런던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상상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역사는 어디 가면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잘볼수 있지요. 이 대형 박물관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영국의 조상들이 훔쳐오는데 탁월해 가지고 막 세계 각국의 주요 유물들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막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안 그래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시간을 못내 가지고 못 가보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 직접 찍어야 더 좋긴 한데 아쉬운 대로 이걸 보겠습니다. 보면은 당시에 발견됐던 이 진흙 비석입니다, 그죠? 진흙 어디서 발견됐나 하면 find spot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죠? 저기 사우스 이라크에서 발견된 비석입니다. 데이터 추정하기로는 언제 제작되었을까 하니까 BC 400년에서 55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됩니다, 그죠? 그리고 후기 바벨론에 대한 유물이고. 609년, 주전 609년에서 616년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다 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니느웨가 언제 멸망합니까? 612년에 멸망했다 했죠. 그러니까 612년이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죠? 609년에서 616년에 있었던 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이 비석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amous for its description 하니까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설명으로 유명한 비석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영국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석은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400년대에서 550년 되니까 최소 적어도 좀 많게 추정하면은 적어도 한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둔 비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름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역사가 되기 전에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그죠? 나훔서입니다. 그죠? 나훔서. 그런데 또한 발굴되는 이 유적을 통해서 벌어진 사실이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이 일어나기 최소 10년에서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 한 200년 뒤에 기록된 이런 유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과 역사의 내용이 일치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시간뿐이에요, 그죠? 하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록됐다라는 점만 다릅니다.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요. 그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다. 이처럼 예언과 역사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라고 해서 관점이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소위 그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나옵니다. 아마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실로서의 역사,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죠. 보통 이걸 독일어로 말합니다. 히스토리에와 게슈테라고 하는 이 독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로서의 역사, 이는 즉 히스토리에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역사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술로서의 역사, 즉 게슈테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학적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해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 즉 히스토리에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아니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뉴스에서 방송하는 관점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적들 많지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신문과 방송 뉴스를 본 사람들은 그때 전부 그 광주에 빨갱이들인지 알았어요. 꼭그 경상도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수 없는 것이 그들도 이 피해자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맨날 방송에서 보고 신문에서 본 관점을 그대로 믿은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지요. 외신 본 사람들.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다그 친정부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저항한 소수의 목회자들이 있죠. 그 대부분이 영자신문을 볼수 있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요. 기록이 달라요. 사실로서의 역사, 즉 히스토리에는 같은데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다릅니다. 게슈테가 달라요. 국내 언론들은 폭도라고 불렀고 외신들은 운동 또는 항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벌어진 사실은 같아요. 군부가 민중을 죽였다. 그게 기록이 다른 거지요. 누군가는 폭도라 기록하고, 누군가는 항쟁이라고 기록하고요. 기록이 다르다는 말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들은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세상 시류에 따라가지고 남들이 불러주는 역사적 관점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막강했던 악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이유를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시 그 아수르 왕이 있었던 그 왕이었던 아술 바니팔의 질병과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학문이 아니라 그 이웃 나라 바벨론 학문을 엄청 사랑했던 그 점, 그리고 점점 더이 빈번해지는 내란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분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부라면 믿는 자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들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막강했던 나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강해가지고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 심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 아수르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그 화면에서 보이는 이 왼쪽의 이유를 또 물론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니까. 이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긍할 만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왼쪽 편을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편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언론이 말하고 막 사람들이 그 떠들어대는 그런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하는 말과 똑같고 신문에 사설이 하는 그 시조와 똑같다면은 대체 오늘날 우리를 신자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재작년에 브렉시트가 이 결정났을 때 언론들은 앞다투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은 보수적인 견해를 싣고 진보적인 언론은 진보적인 견해를 실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몇날 며칠을 토론했습니다. 저도 그때 투표하고 나온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것 봤는데 어떤 이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투표했다고. 대충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투표했다고. 하물며 사람의 일도 이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투표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브렉시트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 뭐 중산층에게 미칠 경제적인 영향, 부유층에게 미칠 영향,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 국방에 미칠 영향. 이런 건 사실 상식선에서 대답하기도 벅찰 정도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견해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나마 온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데 극단적인 사람의 이 목소리까지 다 들으면 더 정신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영국이 이 자주권을 찾았다며 만세를 부르고 있고요. 저또 반대편에는 또 이제 영국이 망하게 되었다면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하나에도 사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추측성의 기사를 쉽게 믿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매 순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 하나를 가지고도 경제 전문가 찾아다니고 국제 뭐 전문가, 국방 전문가, 사회 정책 전문가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경제 전문가보다 못하십니까? 국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국방 전문가만도 못하십니까?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의료 전문가보다 못하십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태도로는 하나님을 비전문가 취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끼시라고 저리 빠져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분야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할게요. 잠깐 저리 비켜 계세요.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고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없고요. 기대치의 차이가 없고 보여주는 비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첫 부분에 알려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모든 곳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종교부 장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왕은 종교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법무부, 경제부, 환경부 모두를 관할하십니다. 하나님을 종교부 장관으로 좌천시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쪽 분야만 담당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만유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그럴 때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참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고민을 했냐니까, 왜 우리 엄마가 이 만들어준 햄버거는 맛이 없을까? 이걸로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가끔씩 그 만들어주셨거든요. 그것도 막 정성들이가 만들어주세요. 좋은 고기 사와가지고 막 다져가지고 막 야채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런데 먹으면 이 파는 것보다 맛이 없어요. 그 이유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몸에 좋은 걸 너무 많이 넣어요. 막 야채도 너무 많이 넣고 막 소스 같은 건 너무 다니까 또 적게 넣고 파는 거는 이 건강 생각 안 하거든요. 원래 살짝 몸에 안 좋아야 맛있습니다. 원래 영양가는 없는데 이 칼로리 폭탄 같은 음식들 얼마나 그 맛있습니까? 안 그럼 그냥 튀겨버리면 되잖아요. 튀긴 음식치고 마둡기가 힘들잖아요. 벌레도 튀기면 맛있다 안 합니까? 이 튀긴 음식만큼 사실 근데 몸에 또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다들 알죠? 이 튀긴 음식만 끊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운동선수 튀기고 이거 튀김 입에 대는 선수 없잖아요. 영국 어디 간판에서 본 것 같은데 감자를 두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신의 축복이라고. 감자만큼 값싸고 이런 날씨에도 잘 자라고 몸에 좋고 맛있는 게 없다고. 반대쪽 포스트에 이렇게 크게 또 해놨더라고. 그런데 신은 감자를 튀겨 먹는 저주도 함께 주셨다. 왜요? 또 튀긴 감자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육 분야에 감자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또 목회라는 감자를 받았지요. 또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감자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자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돈이 최고고 인기가 최고라 생각한다면 그냥 건강 생각 안 하고 맛있고 자극적으로만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요. 뭐 먹는 사람이 뭐 질병에 걸리게 되든 뭐 비만해지게 되든 말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당연히 죄책감도 없지요. 그냥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햄버거를 그렇게 맛없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인기도 없고 때로는 비판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또 먹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 일이니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조리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죄다 이 땅의 유력한 자들과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위한 법안을 제시할 때 신자들은 비록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나라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아수르가 쫄딱 망하게 된다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웃나라가 망하는 소식이 아름답고 화평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웃나라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소식이 바로 내가 듣기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들의 망함은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을 때 온 일본 열도는 침묵했습니다. 패전 소식은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게는 너무도 기쁜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 보세요. 아예 공휴일로 제정해버렸잖아요. 8월 15일.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기쁜 소식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정작 역사를 찾아보면요, 8월 15일에는 눈치 보여가지고 마음껏 즐기지 못했대요.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이 일본 놈들이 속이나 싶어가 8월 16일부터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 길거리로 몰려나와가지고 태극기 막 휘날리고.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말이에요. 강원용 목사님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아랫동네에서 느닷없이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깜짝 놀라서 마을 쪽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마을에서 국민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멸망이 누군가에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멸망은 나머지 세계에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한 것은 본문 15절에서 볼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말이 바로 전쟁터에서 전령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임을 아셨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훔을 통한 신탁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친구에게 말하고자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말하고자 하시고 학교와 일터,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기 뜻을 보이고자 하십니다. 이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이 반드시 악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오래 참으실 수는 있으시되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몹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됩니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실 따름이지 결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성품을 의지해서 담대히 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의의 편에 서면 때때로 피곤하고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핍박도 받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악을 질투하시고 악을 되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식은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일본의 패망 소식이 어찌 일본인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었으며 나치의 패망 소식이 어찌 독일인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만큼 듣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숙한 시민들은 언론이 보여주는 관점보다 더 깊은 측면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시민사회의 교양이 그 정도로 성숙될 때에 우리는 이를 선진사회라 부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방식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야말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본문 15절에 나온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메 바쉐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때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 좋은 소식 반드시 악인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정권이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소식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서민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부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멸망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신탁을 맡은 선지자들은 대체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여기서 이 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기서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피커였기에 결코 카멜레온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카멜레온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탁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개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해가는 카멜레온 성도들은 결국 악의 편에 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이 땅의 의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며 또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악의 멸망은 곧 의인의 기쁨이니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악과 선 사이를 카멜레온처럼 갔다 왔다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서 좋은 소식 기다리며 또 받은 그 소식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우리 조상들의 찬송을 기억합니다. 눈앞에 악이 막강해 보여도 눈앞에 돈과 명예의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그보다 더욱 강하고 대단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